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5월 2일 월요일 애굽의 유혹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 읽어보라. 아브람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람과 비교하여 바로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약속의 땅에 이제 막 도착한 아브람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다. 기근의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증거는 고대 이집트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집트 중앙기 시대에 기록된 메리카르의 교훈은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을 비참한 아시아인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가엾고 물이 부족하며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음식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한다. 애굽의 유혹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문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하나님 대신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 날마다 풍족한 물이 눈앞에 보이는 애굽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다. 땅에 대한 약속이 즉시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기근으로 가득한 땅과 비교해 볼 때 애굽은 지내기 좋은 곳처럼 느껴졌다. 가나안을 떠나는 아브람의 모습은 우르를 떠났던 아브람의 모습과 대비된다. 이전에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르를 떠난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되었지만 이 장면에 아브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다. 이전에 아브람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아브람은 이제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는 영악하고 비도덕적인 정치인처럼 행동한다.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드러냈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증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구주와 선지자 130.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신약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신뢰로 제시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훈입니다. 기근을 피하려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다. 묵상. 이 이야기가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쉽게 옳은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불순종이 어떤 경우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용.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피하고자 세상과 타협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며 살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그들 자신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다. 부조화 선지자 130.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호소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 얹는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찾아서 애굽에 온 지 17년이 흐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이 자신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인사시키러 데려갔습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은 눈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발 앞에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앉히고 축복을 빌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두 팔을 어긋나게 벌려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첫째 므낫세의 머리에 올리고 축복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어긋맞게 올리는 것입니다.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올려야 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손을 바꾸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바꿔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큰 아이고 왼쪽에 있는 아이가 둘째 아이인데 아버지의 손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버지, 바꾸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기어이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네 살쯤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 엄마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네 살밖에 안 된 큰아이가 자꾸만 옆에서 서성거리는 것입니다. 자기도 엄마와 함께 음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가스레인지에서는 된장국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이 아이가 된장국을 수저로 떠서 자기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입이 아닌 이마 위에 쏟고 말았습니다. 그 펄펄 끓는 된장국을 이마 위에 쏟은 것입니다. 아뜨거! 하며 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를 손등으로 문질러 버렸습니다. 이마가 자기 손바닥만하게 홀랑 벗겨져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빠인 저도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병원도 알아보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의 이식수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계신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일을 갈아서 마르지 않게 붙여주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오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아이의 이마에 오일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쓰라리어 울며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는 바르고 아빠는 붙잡았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싫다고 울부짖어도 저희들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고통스러워 울 때마다 가슴이 점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아빠도 안다.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아빠도 안다. 그 결과 저희 아들은 얼마 후 아무런 흉터 없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아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면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온갖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남방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BC 605년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는 에레미야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당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에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권고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백성들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마침내 애굽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멸망시켰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제사장들, 관원들, 방백들이 끌려가 반역자로 처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간 무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왕 479쪽 70년 포로 기간의 시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강철처럼 원칙에 굳게 서고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있었다.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강철처럼 원칙 위에 굳게 선 사람들,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아니한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손지자 왕 479쪽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포로된 나라에서도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이르러오는 축복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야 했다.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신앙과 명성을 고상하게 보존해야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하였다. 순경에서도 역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임무 첫 번째는 비록 포로이지만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로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두 번째는 비록 포로이지만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표자로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록 포로이지만 이방 나라에서 결코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비록 포로이지만 이방 나라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명성을 고상하게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네 명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이 네 사람은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거의 한 달 동안을 쇠사슬에 묶여 맨발로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으로 고통을 받고 밤에는 사막의 추위와 싸우면서 그들은 긴 여행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따라서 교육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수많은 제사장, 관원, 방백들을 반역자로 처단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을 골라서 왕에게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왕은 직접 이대 사람을 뽑아서 바벨론의 말과 학문과 귀족 교육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언의 신에서는 표현하기를 이 청년들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음을 본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자기 나라의 요지에 앉히기 위하여 훈련시키기를 결심하였다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총명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명철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요지에 앉히기 위하여 훈련시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교육은 바벨론의 귀족들에게는 허락되는 좀처럼 얻기 힘든 교육이었습니다. 아니, 귀족의 자녀들까지라도 이 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사관학교에 입학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포로가 말입니다. 포로의 나라에서 잡혀온 네 명의 친구들이 바벨론 사관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첫 번째로 그들의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갈대아 신들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고쳤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달로 고쳤습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고쳤습니다. 그런데요, 예언의 신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왕 481쪽. 왕은 히브리 청년들에게 저희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서서히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고 날마다 우상 숭배의 풍습을 가까이 접촉하게 하므로 이교에 대해 유혹적인 의식의 감화를 받아 그들로 하여금 저희 민족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의 예배에 연합케 하고자 했다. 느부갓네살 왕은 참으로 교활한 방법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히브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모든 것이 서서히 그들을 뚫어뜨리도록 느부갓네살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 결정적인 품성의 시험이 그들 앞에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사관학교에서의 기술사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들에게 시험이 닥쳐온 것입니다. 내용은 음식이었습니다. 선지자 왕 481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도록 되어 있었다.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입니다. 술을 마셔야 합니다. 그들은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의 은총과 배려였습니다. 그 음식은 먼저 그들이 섬기던 신에게 바쳤다가 가져온 신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최고의 선망의 음식이었습니다. 바벨론 사관학교 학생들만이 먹을 수 있고 바벨론 사관학교 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음식과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선지자 왕 482쪽에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하려고만 했더라면 그 환경으로 보아서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럴듯한 핑계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처럼 왕의 은총에 의존해 있고 그 권세에 예속된 자들에게는 왕의 음식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신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으며 만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고수한다면 왕의 노를 사서 그의 지위와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한다면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자신의 뛰어난 지력을 활용해서 세속적 번영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인생이 별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럴듯한 핑계도 얼마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사관 학교에 가면 그런 음식만 먹고 그런 술을 마시도록 되어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기라도 한다면 왕의 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 눈을 감고 지나가면 탄탄대로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만 잠시 피했다가 교육이 다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가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 가지의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제여왕 482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욱 귀중했고 생명 그 자체보다 귀중했다. 그는 결과에 어찌 되든지 그의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였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 같은 결심은 새 동무의 지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왕의 총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총애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 같은 그 결심을 또한 새 친구가 적극 지지했습니다.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선제여왕 483쪽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경우에 환경의 압력에 굴복하여 죄로 더불어 타협하였더라면 원칙으로부터의 이탈이 의에 대한 그들의 판단력과 악에 대한 증오심을 약화시켰을 것이다. 최초의 잘못 디딘 발걸음이 다른 발걸음을 잘못 딛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늘과의 연결은 끊어지고 그들은 유혹에 휩쓸려 버렸을 것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에녹은 자식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그 동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침내 그를 하늘에 있도록 했습니다. 에녹은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숲속에 들어가기 졸개했습니다. 고요한 숲속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모든 마음을 하늘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에녹의 틈바구니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곳에 자신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황관장 아스부나스와 감독하는 사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기로 결심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벨론에서의 3년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료식하는 장면을 선제여왕 485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벨론 궁중에서는 모든 나라의 대표자들, 즉 최고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 가장 부유한 천부의 재능과 세상에 부여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히브리 청년들과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체력과 용모와 지력과 학식에 있어서 그들과 비길 사람이 없었다. 바로 선 자태, 굳고 탄력 있는 발걸음, 우아한 용모, 흐리지 않는 판단력, 오염되지 않은 호흡이 모든 것은 좋은 습관에 대한 수 없는 증명서요. 자연히 그 법칙을 순종하는 자들을 명예롭게 하는 고상한 훈장이기도 했다. 또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소개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드디어 3년의 교육이 마쳐졌습니다. 3년의 교육을 마치고 그들은 왕 앞에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앞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이언의 신은 말했습니다. 체력과 용모와 지력과 학식에 있어서 그들과 비길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선 자태, 굳고 탄력 있는 발걸음, 우아한 용모, 흐리지 않는 판단력, 오염되지 않는 호흡이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증명서요, 고상한 훈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가진 이 고상한 품성이 우연히 얻어진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자신들을 포기한 결과물입니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포기한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고 간절하게 찾으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 최고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결과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며 가장들이 만드는 대로 형성됩니다. 생명의 근원은 심장입니다.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심장은 가정입니다. 사회의 행복과 교회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은 가정의 감화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생활의 중요성과 기회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본과 교사가 되시기 위해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나사렛에 있는 한 집안의 일원으로 30년을 보내셨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아주 간결합니다. 강력한 이적들로 군중의 주의를 끄신 적이 없습니다. 열렬한 군중이 그분을 따라다니거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간에 그분은 신성한 사명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정생활에 함께하며 가정의 훈계에 순복하며 가정의 의무를 이행하며 가정의 짐을 지면서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비천한 가정의 돌봄 아래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하시면서 그분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구주의 어린 시절은 젊은이들에게 모본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교훈이며 모든 부모에게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의무는 동료 인간들의 향상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이 애써야 할 바로 그 첫 번째 분야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보호하는 자들에게 맡겨진 노력의 분야보다 더 중요한 분야는 없습니다. 인간이 맡은 일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일보다 더 위대하고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치는 일은 없습니다. 미래의 사회는 오늘날의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질병과 불행과 범죄의 원인은 올바른 가정교육의 결핍에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순결하고 진실하다면 가정의 보호를 받고 나간 자녀들이 삶의 의무와 위험을 감당할 만큼 준비를 갖춘다면 세상은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겠습니까? 악한 습관에 희생된 자들을 개혁시키기 위해 사업체와 기관들이 큰 노력을 하고 있으며 거의 무제한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조차 그 큰 필요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 결과는 얼마나 적습니까? 완전히 회복되는 사람은 얼마나 적습니까? 많은 사람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원합니다. 그러나 습관의 힘을 깨고 나올 용기와 결심이 부족합니다. 필요한 노력과 투쟁과 희생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삶은 파괴되고 망쳐집니다. 그리하여 가장 두뇌가 명석한 사람들, 원대한 포부와 고상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지 않았다면 타고난 특질이나 교육에 의해 신임받는 책임이 무거운 지위를 차지하기에 적합했을 사람들까지 타락하여 현세와 내세의 생명을 잃습니다. 개혁하는 사람들에게 활기찬 기운을 다시 찾는 투쟁은 얼마나 쓰라립니까? 많은 사람은 일평생 망가진 몸, 연약한 의지력, 훼손된 지성, 허약한 정신력을 통해 그들의 악한 파종을 수확합니다. 만일 그 악을 애초에 처리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이루었을 것입니까? 이 일은 대부분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암처럼 사회를 좀먹고 있는 부절제와 그 외의 악의 파급을 막기 위한 노력에서 자녀들의 습관과 품성을 형성하는 방법을 부모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면 100배나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처럼 무서운 악의 힘이 되는 습관을 선한 힘으로 바꿀 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흐름을 그 근원에서 다루어야 하며 그 방향을 올바로 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초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도덕적 끈기와 성공적으로 삶의 문제와 씨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추게 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복이 되도록 자녀들의 마음속에 목적의식을 불어넣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발이 햇빛과 어두움을 지나 영광스러운 하늘의 고지에 이르도록 똑바른 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사명은 그 가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실물 교훈이 되어 삶의 참된 원리의 탁월함을 예증해야 합니다. 그런 예증은 세상에서 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은 사람의 마음과 삶에 끼치는 참된 가정의 영향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가정에서 나갈 때 그들이 배운 교훈은 전달됩니다. 삶의 좀 더 고상한 원칙들이 다른 가정에 소개되고 지역사회에는 향상시키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그들에게 복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많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교적 접대는 세상 관습이 지시하는 대로 통제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이런 손님들은 받아들이기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이나 비용을 많이 들여 그들을 접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과시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정다운 환영의 따사로움, 화로가의 한 자리, 식탁의 한 자리, 기도 시간에 복을 나누는 특권은 이런 많은 사람에게 천국을 언뜻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댄 여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1절 열두 제자를 내보내시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헤롯이 듣고 심히 당황하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열두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 예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 크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너희를 위하는 사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의 마을에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